할렐루야. 우리 3주 동안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른 새벽 우리 주차로 봉사한 우리 진별 주차 섬기는 분들, 또 찬양으로 섬긴 분들, 또 방송실에서 또 이런저런 접대로 섬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아,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마쳐야 되겠죠? 여러분 중에 난 복받기 싫다, 이런 분들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참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은 어느 민족 못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인류 공통의 문제죠.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도 다 달라요. 우리 민족은 하여간 방 안에 생활 필수품에는 다 복자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베개, 또 주발, 숟가락, 심지어는 젓가락 그 가늘한 데까지 복자를 집어넣고 옷에도 복자가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라는 말을 어원을 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뭐가 복된 것일까? 우선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니까 성경의 원문이 되는 히브리어로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크. 다시 한번 할까요? 바라크. 네, 이게 복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공부해 보면 원래 어원이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무릎을 꿇는 자예요. 하나님께. 복은, 참된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별명이 하나 있죠. 그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실제 구전에 의하면 그가 기도하던 그 마룻바닥은 움푹 패여 있다 그럽니다. 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룻바닥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을 정도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무릎도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앞이 둥그러져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근데 그 인생이 사실은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복된 인생입니다. 그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다가도 보이는데,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톨게이트 전인가 후인가 그건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이렇게 큰 플랜카드가 하나, 그러니까 간판처럼 붙어져 있어요.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이렇게 길게 붙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는 복된 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소유했고 소유하지 않았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출처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가. 그게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이제 기도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끝을 맺습니다. 13절을 좀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 집단을 지금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인간의 보편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넘어짐으로 이 땅에는 근본적으로 다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뒤틀린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인생을 영업하는 자는 바다에 풍랑을 만난 자 같다.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다 고난입니다. 제일 큰 고난은 어떤 외부적인 고난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제어되지 못하는 이 잘못된 가치들, 잘못된 생각들. 근데 생각은 바르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따라주지 못하는 내 욕망들.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발걸음은 또 탐욕과 이익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뭐라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그분께만 두는 진리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자체가 다 고난이에요. 자,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는 뭐 하랍니까? 기도하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고난도 있지만 애매히 겪는 고난 많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려움 많죠. 그게 다 고난인데 이 세상 구조가 기본적으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겪는 고난 누구나 겪고 삽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힘들죠. 그걸 삭히려니까 이게 고난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용어 중에, 그러니까 스포츠 용어 중에 초과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초과 효과.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이제 청년이 농구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아, 나도 저 친구처럼 덩크슛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덩크슛을 연습하다가 다리 하나를 분질렀어요. 덩크슛도 못하고. 그래서 그 다리를 깁스를 한 겁니다. 그 몇 달을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이제 망가져 놓으니까 나머지 한쪽 다리로 두 배를 힘을 주고 고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서 깁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운동장에 나가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덩크슛을 하려고 훌쩍 뛰었더니 단숨에 덩크슛이 되는 겁니다. 한쪽 다리 못 쓸 동안에 나머지 한쪽 다리가 두 배의 힘을 들여서 고생을 해가지고 더 근육이 튼튼해진 겁니다. 이게 지지대가 되어서 탁 점프를 했는데 옛날 두 다리 다 자유롭게 쓸 때 갖지 못했던 폭발적인 힘이 이 한쪽 다리에서 탁 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쪽 다리를 짚고 덩크슛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통 초과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쳤는데 그 회복되는 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효과가, 기능이 발생하는 거죠. 고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고난이 눈물 짓고 한숨으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불후의 명작들, 천로역전 같은 책들, 바울의 서신들, 그런 유명한 또 생명이 되는 책들이 다 어디서 탄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책 한 권 필요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돌아다니면 책 언제 씁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너 이번에 책 좀 써라. 거기서 책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책들이 옥중서신이라는 책 아닙니까? 이 성경에.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초과 효과라 그러죠. 돌아보면 고난이 내게 꼭 불행으로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그때 가슴앓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슬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을 경험하게 된 그 영적인 부요라는 것은 내 고난의 가치와 맞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흔적과 눈금을 내 평생에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즐겁다는 말은 그냥 enjoy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개념은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안전과 만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만감에 있을 때, 아 이제 평안할 때, 그리고 모든 게 다 넉넉해질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말은 사실 이게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문학적으로 운율을 만들어서 글을 쓰려니까 기도와 찬송을 번갈아 표현을 했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에도 보면 내용이 거의 기도의 내용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음악이라는 툴을 통해서 이 내용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단순히 노래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곡조를 붙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즉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게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더 기도합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진짜 위기는 내게 모든 게 넉넉해질 때, 만족할 때, 이때 우리는 한마디라도 기도를 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서서히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내가 호흡하는 평생에 사실 끝나질 않습니다. 산 넘으면 됐다 싶더니 강 나오고 강 건너면 됐다 싶더니 지난번보다 더 큰 산 나오고 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놈 피하면 더 센 놈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목말라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이 인생의 방식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만족하다 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진짜 위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여기 병든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병들었다는 내용을 그냥 영적인 질병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병은 육체의 질병까지를 포함합니다. 문맥을 보면 또 이 단어의 그 용도를 보면 이 병든 자는 육체의 질병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다 주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할 것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그 말하자면 그 한계를 가진 우리 장로님들 그런 위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에는 여러분 두 반이 있죠? 사실 이 목사들도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다 장로입니다. 근데 목사는 말씀과 치리를 맡은 장로요.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치리를 맡은 장로님들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친다 이런 7이가 아니고 7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잘 돌보고 목양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책임을 맡은 거예요. 장로회는 두 반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름을 바른다. 이 기름 바르는 행위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치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양떼를 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뭘 바르셨으니?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게 뭐예요? 치료하는 행위예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를까요? 양떼를 먼 길을 몇 날을 세워 오다 보면 특별히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는 수많은 맹수와 특별히 해충들이 이 양떼들에게 달려붙어서 막 뜯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여름에 제일 그 힘든 게 모기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모기 물리면 이렇게 붓는 체질이 있어요. 이게 막 물려요. 뜯겨요. 벌레들한테. 모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험한 상처투성이로 이 집에 도착을 하면 주인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그 모든 상처를 다 닦아주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자, 첫 번째 목양의 1번지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간사님들, 또 목장의 목자들, 또 리더들, 이런 분들이 전부,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들이 양떼를 맡아서 양떼를 책임지고 목양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목양의 1번지가 기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단언하여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맞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양떼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 양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요. 우리가 양떼를 위해서 걱정을 해요. 탈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근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녀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양떼를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들을 든든히 담을 쳐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펜스를 쳐주는 거예요. 펜스를 딱 쳐가지고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기도에 담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양떼를 사랑하는 목양의 첫 번째 과제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로님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한 2, 3주마다 기도 제목을 갱신해서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기도 제목을 이 성경책 맨 앞에다가 이렇게 늘 끼워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하나, 둘, 셋. 예? 김경준 장로님 거, 박신찬 장로님 거, 나 장로님 거, 주 장로님 거, 장 장로님 거, 이광영 장로님 거,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목양의 1번지는 그 양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에 담을 쳐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벌레들이 못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물어뜨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역의 1번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나가야 되죠. 그런데 기도해서 나가는 선교하고 기도 없이 나가는 선교는 그 결과물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기도 목회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도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잡수셨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5년 전? 10년 전? 따라서 합니다. 지금. 지금이 여러분들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추억을 씹으면서 흘러간 물레방아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때 기도 뜨겁게 했지. 목요일마다 내가 산기도 갔잖아. 아, 그때 어마어마하게 모였지. 뭐 눈물 콧물 쏟고 말이지 난리가 아니었어. 그거 다 지난 얘기입니다. 오늘이 전성기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흘러간 물레방아를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항상 그리스도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늙어가면 안 돼요. 육신의 사람은 늙어가지만 영의 사람은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성기는 지금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게 놀랍게도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자, 믿음의 기도는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의인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 의인의 기도로 이제 대꾸가 나와 있죠. 자, 16절을 보십시다.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의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많대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항상 의인을 말할 때는 이 히브리적 개념은 관계 개념이에요. 즉 이 말은 행위적인 공로적 차원에서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항상 의의는 관계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천적으로 정의상, 성경적 정의상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성경적 정의상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롯도 하나님 앞에 불편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지만 성경은 정확히 롯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가 의롭게 한 일이 뭐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기도라고 한다. 믿음의 기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이것이 우선적 가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가 1차적인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누가 그를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진정한 치료의 근본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에 열심을 갖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혼선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건 내가 논할 주제가 아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샘플로 누구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앞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도 그렇게 신앙이 극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항의를 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 오니 자기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역시 우리랑 뭐 주소가 거의 비슷하죠? 예, 틀리지 않아요. 그게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을 하늘을 닫으시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을 여시어 그 가물은 땅에 단비를 내리셨어요. 우리 그 현장을 조금 세밀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17장 구약 성경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인데 엘리야가 누구의 말을 인용하여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열심인 기도가 먼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고통을 고발해 주기 위해서 먼저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주셨어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 기도해라.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보십시다.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또 앞을 보실까요? 몇 년 만에 나타났죠? 하나님의 음성이? 3년 만에. 그런데 비는 얼마 동안 안 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안 왔습니다. 근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 땅에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온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 6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세요. 자, 역시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죠.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소명이 있고 약속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내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 소명과 약속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실체이기 때문에 포기될 수 없고 낙심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원칙과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붙잡힌 기도였다는데 그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씁니까? 어느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큰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교회를, 성도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크기로 일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회개한 논리는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만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섯 가지를 정리를 간단간단하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추려서 문장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일관돼야 돼요.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고 기도는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평생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요, 진짜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이어야 한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하니까 하여간 미국 대통령 감기 걸린 것까지 기도하고 나도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기도가 구체적이 되면, 이야기가 구체적이 되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끼리도 만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고 치우는 부부들 가끔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여보, 나 오늘 이거 사왔어. 응, 잘했어.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 색깔이 진짜 오묘하네, 이쁘네. 당신 역시 눈은 최고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잘했어. 비싸게 줬겠네. 이러고 나면은 여자가 속상하죠. 속상하죠. 늘 제가 넘어지는 실수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 며칠 전에 와이프가 뭐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조그만 인형 같은 거를 하나 사왔어요. 이거 오늘 나 샀어. 이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그래? 그리고 제 성격상 그냥 방 안에 들어갈 텐데 노력을 한다고. 그 부엉이 인형이었는데 눈이 유난히 이쁘네. 아, 이틀 동안 감동의 물결이 이틀 동안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참 여자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여자는 또 생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듯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딱 정확한 개념이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는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기도는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 올 한으로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 끝. 맞아요? 틀리죠. 자기가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팅 자리마다 나가고, 미팅이 안 들어오면 거리라도 쏘다녀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기도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해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그런 고민하는 청년들 보면, 야 인마, 기도만 하지 말고 노력을 좀 해라. 노력을. 우선 날짜부터 잡아. 사람이 없지만 날짜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날짜부터. 그래서 성공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희성 목사님. 사람이 없을 때 제가 그거 알거든요. 근데 날짜부터 잡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기도는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 돼, 행동. 이번 주제가 뭐였어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히 하라. 그러니까 믿고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완전한 자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될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제 욥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죠? 욥, 얼마나 불평불만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했다고, 하나님한테.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무궁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고 그런 좀 못난 모습도 하나님 앞에 그저 오픈하고 징징 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아, 두 개가 더 남았네요.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 오래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히 응답받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엘리야처럼 뭐에 붙잡힌 기도해야 됩니까? 약속에 붙잡힌 기도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여섯 가지 기도에 대한 기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과 전성기를 가져오는 귀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죠. 369장.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주 동안 이른 새벽 우리를 이곳으로 걸음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걸음을 경고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깨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때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허물진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오늘도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는 저들의 평생 하나님의 미션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학업은 새끼밥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지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지혜를 더하시고 암기력을 더하시고 분석력을 더하셔서 공부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피를 기도하며 오랫동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구하옵기는 먼저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배필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 자매나 형제에게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신부와 신랑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며 오랜 세월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부모님들의 오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세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의 모든 눈물, 땀,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생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3주 동안 붙들어 주신 은혜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들까지 태어날 영혼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